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com.au/korean에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호주, 한국, 법률, 브릿지.
호주 한인 동포들이 자주 묻는 법률 질문, 조오가 한국 변호사가 명쾌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호주에 살고 계신 분들 중에 호주든 한국이든 법적 분쟁에 한 번도 휘말리지 않고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반면, 난데없이 호주나 한국 법원에서 보내는 법원 서류를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문서가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일단 법원에서 송달된 서류를 받게 되면 누구든지 깜짝 놀라게 되실 텐데요. 이처럼 누군가를 상대로 법적 분쟁을 해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법원을 통해서 소송을 시작해야만 할 겁니다. 호주에서 한국에 있는 누군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할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H&H 로이어즈의 조호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호주나 한국, 한 국가 안에서 법적 분쟁을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호주에서 한국에 있는 상대를 상대로 법적 분쟁을 시작한다는 거 정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 막막한 심정이 드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호주에 계신 한국 교민분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호주에 있는 호주분들, 네. 그 로컬 분들도 정말 한국에 있는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 같은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럴 때 우선 상대방이 있는 한국 법원에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해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호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은지 이 부분을 좀 먼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한국에 있다면 그런데도 소송을 호주에서 제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이 있는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긴 하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분쟁의 대상이 이제 뭐 부동산이어서 그 부동산이 호주에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분쟁 대상 계약이 호주에서 체결이 돼서 호주법이 적용되는 상황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호주 법원의 관할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먼저 드는 궁금증이요. 호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이 서류가 이 상대방 이 한국에 있는 상대방의 주소지로 송달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호주와 한국은 이제 민사 및 상사 사법 공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국가 간의 이제 중앙기관이나 사법 당국을 통해서 송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주 법원이 이제 소송 서류를 송달을 하면 한국에 있는 법원 행정처 거기에 이제 국제 심의관실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곳에서 이거 이제 서류를 받아서 이 서류를 해당 당사자 이제 한국에 있는 당사자에게 송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호주 법원이 한국에 이걸 송달을 하려면 이제 문서 번역이라든지 뭐 해외에 송달을 위한 절차가 또 별도로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네. 한국에서 이 상대방이 또 이 서류를 받았다는 이제 송달 확인서가 또 호주 법원으로 제출이 돼야 돼요. 그래서 네. 이런 절차들이 좀 있어서 이제 조금 관련된 그 절차가 좀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네, 뭔가 설명만 들어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있는 한국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게 어쩌면 호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만약에 이제 송달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지는 사실 관할권의 문제이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히 송달의 측면에서만은 접근하기는 좀 어렵기는 합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 소송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호주에서 이제 한국 법원을 통해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제 해당 변호사를 선임을 했으면 선임된 변호사가 이제 소송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는 되지 않는데요. 네. 다만 제가 이제 좀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는 이제 한국에도 변호사 숫자가 많아지면서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과장이나 허위 광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무리하게 사건을 수입하는 경우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해외에 계신 교민들의 경우에는 단순히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네, 사건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최근 이제 한국의 일부 로펌들이 사건 상담 변호사, 뭐 서면 담당 변호사, 재판 출석 변호사 아. 이렇게 업무를 다 구분을 지어서 사건을 관리하는 경우가 네. 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사건이 사실 제대로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와, 과연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제대로 아는 것도 어렵겠네요.
네, 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건에 여러 명이 투입되는 거니까 사건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투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여러 명이 모두 사건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뭐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파악하고 있지 않은 변호사가 서면 작성에 참여를 하거나 재판에 출석한다. 그렇게 되면 사실 사건이 제대로 진행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사건 때문에 저희에게도 상담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사실. 그래서
아, 네.
특히 이제 해외에서 소송을 위임하실 때는 좀 주의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해외에서 어렵게 소송을 시작했는데 이 사건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너무 속상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좀 하는 로펌들이 인터넷으로 이제 검색을 해보면 쉽게 좀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네.
그중에는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의 사정을 좀 이용을 해서 착수금이나 성공보수를 무턱대고 좀 높게 부르는 그런 사안도 사실 있었고 그래서 소송이 끝나고 나서 이제 변호사와 오히려 분쟁의 아. 그런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송 상대방이랑의 분쟁은 끝났는데 이 사건에 담당해준 변호사랑 다시 분쟁을 해야 한다는 거 굉장히 좀 서글픈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좀 그렇죠. 그래서
네.
그 한국 법조계에서는 소송을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비유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소송은 어디서 어떤 사실이 어떻게 현출되고 주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
어떠한 변호사를 선임하는지에 따라서 소송 결과가 이제 180도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인터넷 광고만 믿고서 나의 중요한 사건을 맡기는 건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다행히도 이 사건을 잘 담당해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이겼다고 해요. 그렇다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네, 소송을 이겼다면 이제 분쟁의 반이 끝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그래서 끝난 게 아니군요.
네, 절반이 끝났고요. 네. 이제 나머지 절반은 해당 판결을 통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만약에 상대방의 재산이 한국에 있다고 하면 해당 한국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의 뭐 은행 계좌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집행을 하면 되겠지만 상대방의 재산이 호주에 있다라고 하면 해당 한국 판결문을 호주 법원에 등록을 해서 이제 집행을 해야 합니다.
한국 법원의 판결문을 호주 법원에 등록을 해야 한다. 또 뭔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조금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호주와 한국은 이제 양국의 판결 승인에 대한 상호 보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은 호주 법원에 이제 등록을 함으로써 이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판결 등록을 하려면 이제 일정한 조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 법원에서 받은 판결이 이제 최종적인 판결이어야 되고 판결 후에 6년 내에 등록을 해야 하는 등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해당 판결이 이제 또 공시송달로 확정된 거면 안 됩니다.
네, 공시송달로 확정된 소송 말이 어려운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 상대방이 있는 줄 알고 호주에서 한국 법원에 이제 소송을 제기했어요.
네.
그런데 상대방이 주소지가 뭐 잘못되었다든지 뭐 이사를 했다든지 해서 이제 상대방이 소장을 못 받아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이 주소지를 보정을 해서 상대방이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도록 해야 되는데 상대방 주소지 보정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뭐 법원에서 이제 정한 절차를 통해서도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제 그 서류를 송달 받았다라고 간주를 하고 소송을 진행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네.
바로 공시송달이고요.
네.
이렇게 공시송달을 통해서 사건이 진행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이제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한국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별도의 이제 특별한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호주 법원에 등록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 모든 절차상 정확하게 재판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한국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호주 법원에 등록해서 집행하기까지 아, 쉽지 않은 여성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지만 이제 뭐 얘기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네.
한국 법원에서 이제 상대방이 다퉈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판결이라고 하면 사실 호주 법원에 등록해서 집행하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니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한국 법원에서 집행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소요가 될 뿐이지 뭐 더 어렵거나 더 복잡하거나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방법은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호주에서 한국에 있는 상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이 법원 판결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판결문을 호주 법원에 등록해서 집행까지 해야 한다고 하니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게다가 이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할 수 있는지도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판결의 집행, 그게 얼마나 이제 용이한지 그 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어느 국가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지를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요즘 세상도 복잡해지고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많이 생기면서 개인 간에도 국제 분쟁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국제적인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보다 정확하고 신중한 검토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시간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H&H 로이어스의 조호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댓글,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페이스북을 팔로우해 주세요.